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갈빗대, 그리고 우주의 원시 수프에서 단백질이 우연히 생성될 확률, 무려 10의 40승분의 1,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고대 문헌의 상징하고요, 현대 천문학의 수학 공식 사이에는 기막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우연의 산물이거나 아니면 그저 비과학적인 신화라고 치부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주 치밀한 설계를 가리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늘 호기심을 가지고 깊이 있는 배움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깊이 있는 지식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흥미로운 지적 여정을 떠날 호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핵심 자료는 로버트 바노우의 구약 역사 강의 10강 발췌본입니다. 이 자료는 겉보기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여자의 창조에 관한 고대 히브리어 언어학적 분석, 그리고 다윈의 거시 진화론에 대해 제기된 현대 과학적 단론이죠.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조합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고대 텍스트의 히브리어 원어가 가진 진짜 의미를 해독해보는 것, 그리고 주류 진화론에 대해 뜻밖의 인물이 제기하는 수학적 반론을 객관적으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겁니다.
먼저 창세기 2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흔히 18절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솔직히 현대인의 귀에는 뭔가 종속적이거나 보조적인 역할처럼 들리기 쉽잖아요. 막 메인 캐릭터가 있고 그 옆에서 심부름을 하는 수동적인 조수 같은 느낌 말이죠.
아, 그 선입견이 바로 현대 언어 번역이 가진 한비이자 오해의 시작점입니다. 사실 바노이의 강의 자료를 보면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분석하기 위해서 독일어 사전까지 동원해서 깊이 파고드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오, 독일어 사전까지요?
네, 그만큼 원래 의미를 정확히 잡기가 까다롭다는 거죠. 원어의 의미는 결코 열등하거나 종속적인 존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전적인 정확한 정의는 그와 동등하고 적합한 조력자입니다.
아, 동등하고 적합하다라는 그 뉘앙스가 아예 원어에 내장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창조 기사를 관통하는 전제 자체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조력자는 지시를 기다리는 하급자가 아니라 남자를 상호 보완해 주면서 그와 완벽하게 대등하게 상응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메인 요리 옆에 나오는 작은 사이드 디시가 아니라 두 개의 기둥이 똑같은 무게를 버티고 서 있는 모습에 가깝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자료를 보면 참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먼저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저는 어릴 때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아담이 최초의 생물학자로서 분류 작업을 참 열심히 했구나, 약간 이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강의를 보면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건 단순히 겉모술에 라벨을 딱 붙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본질하고 특성을 철저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아, 그냥 대충 보고 부르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아담은 수많은 생명체를 관찰하고 이름을 붙이면서 동물들하고 자신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학습하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피조물이라도 자신과 영적, 지적으로 동등하게 상응하는 파트너는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과정이었던 거죠.
와,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던 상황은 마치 데이팅 앱을 끝없이 넘기는데 화면에 나오는 모든 대상이 나와 완전히 다른 종인 걸 깨닫는 것과 같군요. 코끼리, 기린, 사자 다 훌륭하지만 나랑 동등하게 대화가 통하는 상대는 단 하나도 없는 거죠.
아, 데이팅의 비유가 아주 현실적이네요. 확 와닿습니다.
결국 나랑 완벽히 동등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뼛속 깊이 느꼈을 겁니다.
네, 덧붙이자면 텍스트는 아담이 그 결핍을 그저 우연히 느낀 게 아니라 창조주가 의도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짙은 절실함 속에서 비로소 여자가 창조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아담이 그 동등한 파트너의 가치를 온전히 알아볼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오랫동안 논란이 된 혹은 수많은 오해를 낳은 번역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갈빗대입니다.
아, 네. 창세기 2장 21절의 이야기군요.
네.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그 대목이요.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날카롭게 질문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설랍인데 구약 성경의 다른 곳들, 예를 들어서 언약궤나 성막, 산비탈 등을 묘사할 때는 예외 없이 전부 측면이라고 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이드, 측면이죠.
근데 왜 유독 창세기 2구절에서만 고집스럽게 갈빗대로 번역을 해서 오늘날까지 남자가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 적다는 식의 유치한 조롱을 받게 만든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사실 텍스트 자체의 문맥하고 성경 전체의 용례를 깊이 비교해야만 풀리는 미스터리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랍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수많은 구절에서 측면으로 번역되는 건 팩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언약궤의 양측면을 묘사할 때가 대표적이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번역자들은 왜 창세기 2장에서는 이것을 갈빗대라고 구체화했을까요? 바노이의 강의는 열왕기상 6장의 건축 용례를 아주 중요한 단서로 제시합니다.
오, 열왕기상 6장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나오는 묘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성전 벽을 덮는 널빤지들, 즉 여러 개의 나무 판자들을 묘사할 때 이 산랍의 복수형이 쓰였습니다. 창세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의 산랍 중 하나라는 식으로 복수형의 맥락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 여럿 중 하나라는 표현이군요.
네, 그러니까 번역자들은 아담이 잠든 사이 그의 몸의 한쪽 측면에서 여럿 중 하나를 취했다는 구체적인 맥락, 그리고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복수형의 용례를 결합해서 고민했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단순히 추상적인 측면보다는 몸의 측면을 구성하는 뼈대 중 하나라는 의미에서 갈빗대라는 단어가 시각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았던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무지에서 비롯된 단순한 오역이라기보다는 텍스트가 가진 복수형의 뉘앙스를 살리려다 보니까 인체해부학적으로 가장 시각화하기 쉬운 갈빗대를 선택했다는 거네요.
네, 번역자들의 고충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본래의 의미가 좀 훼손된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네요.
원어의 본래 쓰임새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좁은 의미로 갇혀버렸다고 지적하거든요.
좁은 의미로 갇혔다는 건 어떤 의미죠?
이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진짜 뼈 하나를 뺐느냐 아니냐의 그 생물학적 수술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여자가 남자의 측면, 즉 그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일부로부터 떨어져 나와 창조되었다는 그 거대한 상징성입니다.
와, 남자의 머리에서 나와 그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발에서 나와 짓밟히는 것도 아니라 측면에서 나와 동등하게 나란히 서는 존재. 이렇게 이해하니까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갑자기 엄청나게 입체적이고 현대적인 평등의 메시지로 다가오네요.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측면의 이야기는 아주 거대한 철학적 의미로 확장됩니다. 자연스럽게 인류 전체의 기원과 결속력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오, 인류 전체의 기원이요?
네, 강의에는 프란시스 쉐퍼의 통찰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여자가 남자로부터, 그러니까 같은 본질에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인류가 지구상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툭툭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철학적 선언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 기원이 아니라 단 하나의 고유한 기원을 가진다는 의미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류 전체가 유일한 하나의 근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은 인류의 통일성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왜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어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대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왜 인류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죠. 그리고 이 통일성의 개념은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제도의 본질에 대한 탐구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구절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 차이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종교개혁가 존 칼뱅은 이걸 윤리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으로 보았죠.
네, 칼뱅은 그것을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당위적인 의무나 어떤 규범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누리아는 여기서 조금 결이 다른 매우 중요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어떤 시각인가요?
그는 이 구절이 강압적인 율법적 명령이라기보다는 창조의 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사실에 대한 설명이라고 분석합니다.
자연스러운 사실이요?
네. 왜 인류 역사상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현상이 그토록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가? 그것은 애초에 남녀가 하나의 본질이었고 다시 그 원래의 통일성을 회복하려는 깊은 본성이 인간의 초기 설계에 아예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단순히 법으로 정해놔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를 끌어당기는 일종의 중력 같은 거군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중력.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사는 그 육체적 결합을 넘어서는 개념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찢어진 지도의 두 조각을 상상했었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비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비유가 좋을까요?
마치 수만 개의 톱니바퀴로 이루어진 두 개의 거대한 기어 장치 같달까요? 각재의 구조가 독립적이면서도 완벽하게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서로 아주 정밀하게 맞물려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동력을 발생시키고 하나로 작동하는 복잡한 시스템 말입니다.
오, 아주 훌륭한 비유로 대조시키셨네요. 실제로 광의 자료에서도 이 연합이 단순한 신체적 결합을 넘어 영적, 정서적, 심리적인 완전한 융합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거대한 기어 장치처럼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텍스트의 맥락대로라면 일부일처제라는 제도가 단순히 인간 사회가 발전하면서 문명화의 과정에서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는 건가요?
네, 반우이의 주장은 그 반대입니다.
애초에 인간이라는 존재의 초기 설계 자체에 내장되어 있었다고 보는 건가요?
강의 자료의 논리는 정확히 그 결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이루는 그 전인격적이고 깊은 영적, 심리적 통일성을 제대로 회복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다수가 아닌 1대1의 관계, 즉 일부 일처제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아, 사회적 진화의 결과물이 아니군요.
네, 창조의 원리에 뿌리를 둔 설계의 일부라는 것이 이 고대 텍스트가 가진 근본적인 시각임을 반우이는 명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대 히브리 문헌이 인류의 기원과 결혼이라는 제도를 얼마나 정교한 설계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과학은 어떨까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흥미롭게도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자료는 철저히 무작위적인 우연을 주장하는 주류 진화론에 대해 아주 차가운 수학적 계산을 들이밀며 다시금 설계의 가능성을 묻고 있습니다.
네, 수많은 시간 속에서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겹치면서 지금의 복잡한 생태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다윈주의적 거시 진화론의 핵심이죠. 철저하게 방향성 없는 우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이 진화론에 대해 거대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의 정체입니다. 보통 다윈의 진화론을 비판한다고 하면 흔히 종교계나 기독교 창조론자들의 신학적 반발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예상하죠.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저명한 영국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프레드 호일경이죠. 심지어 그는 전통적인 기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네, 호일경은 과학계에서 엄청난 거물입니다.
그의 1981년 저서 우주로부터의 진화를 인용한 대목은 그 객관성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호일경이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학적 황별과 정보 이론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진화론의 초기 모델은 이른바 원시 수프라 불리는 화학물질의 바다에서 우연한 결합을 통해 생명체의 기본 효소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하거든요.
네, 그 벼락치고 아미노산 생기고 하는 그 이론이요?
맞아요. 그런데 호일경과 같은 수학자들이 통계역학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 무작위적인 화학적 배열을 통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생체 분자나 효소가 스스로 조립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잠깐만요. 프레드 호일경이 위대한 학자인 건 알겠지만 생물학자도 아닌 천문학자나 수학자의 확률 계산 하나로 생물학계의 거대한 패러다임을 비판한다는 게 좀 비약 아닌가요?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기 전공 분야도 아닌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기원을 다루는 분자 단계로 내려가면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을 넘어 화학과 통계적 확률 그리고 정보 이론의 영역이 됩니다.
아, 생물학을 넘어선 영역이 되는 거군요.
네. 복잡한 유기물이 배열되는 방식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은 수학자들의 전문 영역이죠. 호일경이 도출해낸 숫자는 그 분야를 막론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료에 나온 그 숫자가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저는 읽으면서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확률이 무려 10의 40승분의 1입니다.
와, 10의 40승분의 1이요?
네, 1 뒤에 0이 40개가 붙는 어마어마한 숫자분의 1이죠. 천문학자인 그조차도 우주의 나이와 크기를 다 고려해도 이 확률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선언합니다.
우주의 역사를 다 합쳐도 모자란 시간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생체 분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배열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맹목적인 우연이 겹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외부의 어떤 거대한 지성으로부터 명시적이고 정확한 지시를 받아야만 조립될 수 있다는 것이 수학자로서 그가 내린 냉정한 결론이었습니다.
와, 진화론에서 말하는 무작위적 돌연변이의 한계를 컴퓨터 공학이나 정보이론의 시각으로 비판한 대목이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를 생각해보세요.
네, 아주 좋은 예시네요.
그 코드에 무작위로 오타나 버그를 마구 집어넣는다고 해서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더 나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지는 않죠. 오히려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거나 에러가 납니다. DNA라는 엄청난 생명의 코드도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무작위성은 정보를 파괴하지 절대 새로운 정보를 창조하지 못한다는 원리죠.
바로 그겁니다. 유의미하고 복잡한 시스템은 오직 명확한 지시열을 통해서만 고도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정보이론의 기본 전제입니다. 홀경은 원시 수프에서 생명이 우연히 탄생했다는 다윈의 가정은 수학적으로 완전히 파산했다고 보았던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류 진화론이 완벽히 틀렸고 교과서를 당장 바꿔야 한다고 선언하거나 어떤 특정 입장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바노이의 강의 자료가 소개하는 이 흥미로운 학술적 비판, 그리고 그 비판을 대하는 학계의 태도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건데요.
네, 저희는 자료에 충실하게 분석을 전달할 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만약 세계적인 석학에 의해 저런 치명적인 수학적 모순이 제기되었다면 과학계 내부에서 아주 열띤 학술 토론이 벌어져야 정상일 텐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나요?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강의 자료는 이것을 단순한 과학적 논쟁의 실패가 아니라 거대한 제도적 경직성의 문제로 분석합니다.
제도적 경직성이요?
네. 다윈주의적 거시 진화론은 오랜 시간 동안 학계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시스템 속에서 너무나 바람직한 이론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아, 쉽게 말해 매몰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군요. 평생을 바쳐 쓴 논문들, 쏟아부한 천문학적인 연구 예산, 이미 짜여진 전 세계의 교육 시스템, 이 모든 패러다임을 하루아침에 뒤집는다는 건 학계 생태계 전체가 붕괴되는 걸 의미하니까요.
현실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자료는 이것을 교육적 연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사회의 지적 인프라가 특정 개념에 전적으로 헌신하기 시작하면 그 패턴을 바꾸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호일경이나 다른 수학자, 정보학자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도 돌아오는 것은 건강한 토론이 아니라는 거죠.
자료에 섬뜩한 표현이 하나 나오더군요. 침묵의 벽.
맞습니다. 주류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에 반기를 드는 순간 반대자들은 토론의 단상에 오르는 대신 학계의 이단아 취급을 받으며 철저히 외면당하고 침묵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이것이 바노 씨의 강의가 프레드 호일의 입을 빌려 지적하는 현대 과학계의 씁쓸하고 경직된 단면입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보통 과학이라고 하면 언제나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 데이터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객관성의 절대적인 상징이라고 믿어왔는데 그 거대한 과학계조차도 결국 인간이 만든 제도적 관성과 사회적 압력 앞에서는 저항하고 고집을 피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대 히브리 문헌의 단어 하나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투영된 문화적 전제부터 현대 과학계의 패러다임을 수호하려는 제도적 관성까지 인간이 지식을 다루고 세상의 기원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언제나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전제나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발췌본들은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거대한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아담의 갈피떼라는 오래된 논란의 구절 뒤에 숨겨진 히브리어 원어의 디테일을 분석하면서 텍스트가 원래 의도했던 남녀의 완벽한 평등과 통일성, 그리고 결혼의 본래 의미를 재발견했습니다.
네, 언어학적 분석이 주는 묘미였죠.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종교인이 아닌 저명한 천문학자의 차가운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우연에 의한 다윈의 생명의 기원 이론에 던져진 10의 40승분의 1이라는 거대한 물음표까지 깊이 있게 탐구해보았습니다.
이런 상반되어 보이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훈련은 지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가 단편적인 정보나 널리 합의된 주류 이론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텍스트의 본질적인 뉘앙스와 과학적 주장의 이면을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누군가 아담의 갈빗대를 이야기하면 농담을 하거나 혹은 뉴스에서 생명의 기원이나 진화론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접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그 언어학적 맥락과 10의 40승분의 1이라는 천문학적 수학 공식을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훌륭한 무기가 될 겁니다.
아마도 표면적인 주장을 넘어 그 이면의 더 큰 그림, 더 깊은 맥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강력한 지적 도구를 갖추게 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소화한 지식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한 차원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할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수천 년 전 고대 히브리인들의 시적인 텍스트나 현대 천문학자의 그 복잡하고 차가운 수학 공식이 모두 입을 모아 우리의 존재는 결코 무작위적인 우연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의도된 설계의 결과라고 가리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주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질문이네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이 겪은 아주 사소한 만남, 출근길에 우연히 스쳐 지나간 인연, 혹은 갑작스럽게 마주한 뜻밖의 시련조차도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발생한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 역시 그 거대하고 촘촘한 설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한번 이 매력적인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의 깊이 있는 지숙탐구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놀라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